같이 기도하고 같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자유주의의 이단성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건립과 또 보수신앙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 옛길, 바른길, 바른 신학 사상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위하여 이 작은 강의가 주님 쓰이게 하시고 또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바로 확인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세 번째 주제인 이단 사상의 예들, 긴 내용인데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한 사람, 우리가 대표적인 중요한 신학자, 현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 한 사람만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을 할까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C.H. 다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C.H. 이니셜이고 C.H. 다드. 1884년 출생해서 1973년에 별세한 입니다. 꽤 오래 살았군요. 89세. 그렇죠? 16년 더하면은 89세 장수를 했는데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참 복이 아닌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매우 부패시킨 주요한 장본인 중에 하나일 터인데 C.H. 다드는 영국의 신정통주의의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의 시조라고 볼수 있는 독일의 그런 신학자였고, C.H. 다드는 영국의 한 대표적인 인물로 신약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많은, 물론 저술을 했겠지만은, 그의 여기에 제가 좀 인용한 저서들만 언급해 보면, The Authority of the Bible, 성경의 권위. 제목은 좋은데, Authority, The Authority of the Bible. 또,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로마서죠. 바울의 로마서 서신, 로마인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 사도적 설교, 사도들의 설교, 그건 사도적 설교, 사도들의 설교와 그 발전,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 이런 책이고 또 하나는 About the Gospels, 복음서들에 관하여 또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제4복음서 해석이라고 하는 책, 이런 책들이 제가 거기서 인용하면서 그 C.H. 다드가 얼마나 이단적인가 하는 것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어느 한 사람을 그 사상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논평하는 것은 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해도 다 따라잡기 쉽지 않은 그들의 방대한 저술을 어떻게 다 읽고 연구하고 또 그런 흥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단적 사상을 가졌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다.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C.H. 다드의 사상을 좀 우리가 문제점을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그는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신빙성,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역사적 권위 또 규범적 권위 그런 말을 하죠. 역사적 모든 사실들을 믿을만하게 신임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다. 역사적 신빙성의 역사적 권위, 역사적 신빙성이라는 말로 하고, 규범적 권위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호한 규칙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규범적 권위인데,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성경은 역사적 규범적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의 글을 인용해 보십시다. 그는 방금 제가 말한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이라는 책 1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했다는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다른 이들이 했다는 설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스데반이 증거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도행전 저자의 자유로운 작품일지 모른다는 것은 가능한 생각이다. 자, 그 바울이 실제로 그런 설교했는지 베드로가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사도행전 저자가 자유롭게 그것을 좀 각색했을 수 있다. 그 가능한 일이다. 그 성경의 신빙성 부정하는 얘기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그 성경 믿지 않는 태도죠. 또 같은 책 30페이지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마 디모데 전서를 진짜 바울의 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성경을 부정한다고 표현하죠. 난도질한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이들이 신자입니까? 이들이 경건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 더더욱이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자가,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인용해 봅시다. 복음서들에 관하여라는 책, About the Gospels라는 책 31페이지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하나의 추가적 기록보다 하나의 해석, 즉 새로운 대중을 위한 하나의 해석을 의도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추가적 그런 복음서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더해서 사도 요한이 좀 늦게 집필된 복음서로 새 복음서를 보충하는 추가적 그러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옳은 생각이지. 그런데 지금 이 C.H. 다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가적 기록보다 하나의 해석을 의도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해석된 그런 내용이다. 그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사복음서 해석이라는 책,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이라는 책 썼다고 그랬죠. 297페이지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 가나의 기적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본색이 앞에 그런 말을 한 거죠. 요한복음은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증거된 포도주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야말로 성경의 신빙성을 짓밟는 그런 발언이고 말이지, 글이죠. 그것의 참된 의미는 더 깊은 데 있다. 뭐지, 성경을 깊이 읽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단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주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제가 표현이 조금 너무 경박하죠. 아니, 성경을 마치 깊이 읽는 것처럼 무슨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놓고는 그러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단서가 없다.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합니까? 깊은 얘기, 당신이 발견하는 깊은 얘기도 없거니와 성경의 액면 그대로 말하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임을 모릅니까? 2000년 동안 알았어요, 정통교회는. 너희들 현대신학자들만 빼놓고. 두 번째, C.H. 다드는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할 때 우리가 알아봤지만은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결국 성경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는 재미있게도 성경의 권위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Authority of the Bible. 그 책 14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의 외적 권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성경 객관적 신적 권위를 가진 책 아니다. 그 말이죠. 외적 권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 권위, 그 신적 권위인데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또 같은 책 16페이지 보면 문자적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가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이 나누어 가진 그 생명의 조성자이시다. 자, 이렇게 표현해서 결국 성경의 신적 권위성, 성경의 영감성 신적 권위성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 속에 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영감이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같은 책 289페이지에 보면 보다 분명하게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계시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어느 것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상대적이다. 이게 지금 신정통주의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들이 계시관이 항상 그래요. 계시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느 것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상대적이다. 아무 곳에서도 진리는 우리가 자존적 외적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순수하게 객관적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신정통주의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존적이라는 말을 표현했죠. self-subsistent 외적 권위, 자존적 외적 권위, 그러니까 객관적 권위라는 표현이겠죠. 자존적 외적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순수하게 객관적인 형태로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의 이것이 바른 교리요, 바른 윤리 교훈이다.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신정통주의의 특징이라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이 칸트 철학 사상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가 일어난 것처럼 말은 하면서 암시는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우리가 명제적으로 그런 말을 프로포지셔널 명제적으로 요것다 하고 딱 스테이트먼트 어떤 진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리를 진술할 수 없고 명제화할 수 없고 객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칸트의 사상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그런 순서죠. 결국 성경의 신빙성, 객관적 권위 깨지면 무오성은 자연히 깨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는 같은 책 13페이지에서 성경의 무오에 대한 옛날 견해가, 옛날 견해는 성경 무오를 믿는 견해를 말하겠죠. 과학적 발견과 역사 비평학의 연속적 공격으로 파괴되었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 다 파괴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과학과 역사의 문제에서 성경의 정확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성경 무오의 변호자들이 희망 없는 입장을 택했었다는 것은 오래전에 벌써 분명했다. 아니요. 과학의 과학 문제를 성경이 말하는데 그럼 과학이 뭐가 진화론 얘기해야 과학입니까?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까? 진화론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객관적인지. 그건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C14 탄소의 동위원소 그런 기계가 있었습니까? 그 갖고 재봤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재봤습니까?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성 우라늄 동위원소 테스트를 해봤습니까? 그 기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몇십 년안 됐을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객관적, 과학적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건 가설입니다. 우주의 어떤 변화가 몇천 년 전에 일어났는지, 당신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큰 대기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문제에서 정확하지 않다? 진화론은 정확한 것입니까?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 무엇이 안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고고학에 의해서 역사 문제,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 같은 것은 오히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짧은 역사 지식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역사에 있어서 무슨 뭐 정확하지 않느니 그런 소리를 성경을 비평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넘겨두십시오. 모르는 것하고 틀린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좀더 읽어보면 성경의 그 옛날 교리적 견해는 과학과 역사 비평학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중히 생각한다면 그는 과학과 역사 비평학의 공격 정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공중 도덕의 위험물이 된다. 이 못된 사람들이로구만. 성경 부호를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예수님 자신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폐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31절인가요?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말이로구만. 성경 부호를 믿으면 종교와 공중 도덕의 위험물이 된다. 아주 이렇게 몰아대는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부족해서 좀 자꾸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동정이라도 좀 사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적그리스도적인 정신을 가져서 성경 부호를 주장하면 종교와 공중 도덕의 위험물이 되니까 그런 건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 이건 못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의 우리가 다른 견해가 되고 일리가 있다. 그따위 소리를 할 수, 그따위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수 없어요. 단호히 끊어버리고 이거는 이단이로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또 C.H. 다드는 바울의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에 서론 35페이지에 바울이 잘못이라고 나는 때때로 생각하고 과감히 그렇게 말해왔다. 꽤 과감하네요. 비록 전체적으로는 그가 말하는 바가 내가 보기에 충분히 참된 것 같지만 그 말은 또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것은 바른 말도 하지만은 대체로 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때때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상의 오류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이처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C.H. 다드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속성을 부정합니다. 형벌적 공의, 대단히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의 공의와 이 형벌적 공의, 이 공의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공의다. 진노하시는 공의다.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노아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이나 또 가나안 7족에 대한 심판이나 또 마지막 최종 우리가 심판과 지옥 형벌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라고 하는 속성인데 그것을 부정해 버리면 모든 진리 체계가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서 무서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라는 책 23페이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서의 진노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서의 진노, 사람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 그 진노가 사라지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 진노를 부정하려고 하는 길이 열려 있고, 그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다. 참 우리가 그런 쉬운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사랑을 논하는군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신 분들이로군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진노가 사라진다고 말하니,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가 선심 쓰듯이 그래. 그건 네 사상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 진리가 아니다, 이 사람아. 성경을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읽지 말아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계속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그 많은 지옥의 그 구절들 그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마태복음 25장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덕 세계에서의 불가피한 인과 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책 24페이지 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격의 가장 높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인격의 높은 이상적인 인격이랍니다. 비이성적인 진노의 격정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논리 일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하나님을 고상하게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워낙 고상하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진노할 리도 없고, 그래서 지옥 같은 거는 마련할 리도 없다. 그런 말이죠. 여보게, 틀린 말을 하고 있네, 당신이. 성경하고 다른 데로가 붙어. 그건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이단 사상은 기독교 밖에 가서나 얘기해. 기독교 안에서 신학자 이름으로 하지 말고 신학교에서 목사의 양성 후보자들을 양성한답시고 그들을 죽이는 독소를 먹이지 말고, 너는 마귀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C.H. 다드뿐 아니라 모든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 한국교회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 영향 속에 있는데 그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들 차리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한다고 신학자고 월급 타먹고 있지만은 너희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말이 직선적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다섯 번째, C.H. 다드는 아담은 신화적 인물이다. 뭐 다 앞에 벌써 부정하니까 그러겠죠. 아담은 신화적 인물이다. 같은 책 79페이지에 보면 비록 바울에겐 그가 실제적 인물로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신 지식인이로군요. 바울보다 높아요. 사도 바울은 아담을 실제적 인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런 표현이니까 아담은 하나의 신화이다. 비록 바울에겐 그가 실제적 인물로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담은 하나의 신화다. 네가 어떻게 알았는데? 참 똑똑한 지혜로운 지식이 있는 자로구나. 사도 바울보다도 더 똑똑하네. 바울은 아담을 실제적 인물로 알았을지 몰라도 나는 말하노니 아담은 신화, 하나의 신화다. 그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단자야.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바로 너가 성경을 믿지 않고 아담은 신화다, 그렇게 그가 발언했어요. 그럼 이단이지. 자유주의가 이단 아니라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 이단 아니면 뭐가 이단인가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집니다. 제가 인용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모호한 개념. 사복음서 해석이라는 앞에 인용했던 책이 책인가요? 책에 보면은 사복음서 해석이라는 책 284, 285페이지에 보면 그 복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즉 우주의 의미를 표현하는 생애의 기록이다. 의미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이 사람 속에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것이 구현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영원한 로고스가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 생애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이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 서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읽어질 수 있다. 해석하기를 모든 실제적 존재의 근거는 실제적 존재의 근거는 모든 존재의 근거는 마치 폴 틸리의 사상같이 보이네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신적 의미 혹은 원리이다. 모든 존재의 실제적 존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신적 의미 혹은 원리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상으로 있는데 그것이 모든 존재의 근거다. 아주 뭐 굉장한 철학적인 얘기라네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바로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으나 실제상 그와 분리되지 않는 이 원리였다. 그러면 성육신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정통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영원한 신성을 가진 자가 인성을 취한 것입니다. 그 교리를 흔들지 마십시오. 성육신을 흔들면 요한일서에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철학적인 얘기나 하고 있군요. 일곱 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높으심이라고 간주합니다. 죽음은 보통은 낮아지심, 비하의 절정인데 높으심이라니. 아주 혼란스러운 정신없는 사상이죠. 같은 책의 사복음서 440페이지에 보면은 책은 또 길게 썼네요. 440페이지. 요한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자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영광이기 때문에 참 사상이 어떻게 혼란스러운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높으심이고 영광입니까?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높으심과 영광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장 지금 낮아지신 그런 처참한 그런 죽음의 현장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영광이기 때문에 못 박히심 자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영광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에게는 그것이 다른 어느 저자들에게 가지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의의를 거의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높으심이라. 또 442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이나 높으심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혼란스럽죠. 미친 적이 제정신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제정신을 좀 가져요. 낮아진 건 낮아진 것이고 부활 승천이 높아진 것이고 그 정상적으로 봐야지. 십자가 위에서 승천과 높으심이 성취되었다.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을 부정합니다. 아까 형벌적 공의의 속성을 부정하더니 결국 형벌적 대속도 부정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그의 책 55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유화라는 번역은 유화, propitiation, 킹제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이죠. 우리말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 제가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레위기에 그 여러 우리말에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향기로운 말은 유화의 향기 혹은 속죄의 향기 속죄의 재물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그것이 NASB 성경이나 NIV 성경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바르게 번역해 주고 있죠. 유화라는 번역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누그러뜨림을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오해? 무슨 오해를?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는 격정을 가진 그런 인격이 아니고 아주 고상한 인격인데 유화 개념을 쓰니 잘못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틀린 거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부정하니까 그렇게 보이지. 진노의 속성은 당연한 성경적 개념이고, 그런 유화도 당연한 속죄의 개념이다. 예? 진노하신 하나님을 누그러뜨림을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비록 이것이 이교적 용법에는 맞을지라도 성경적 용법에는 생소하다. 네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지금 제치다드는 틀린 것입니다. 예. 또 같은 책 59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를 들어 죄의 대리적 형벌에 의해 만족될 수 있고 동시에 그의 자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방책이 있었다는 아무런 암시도 없다. 의의 만족 또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것은 없다. 암시가 없다. 의와 자비 간의 그러한 대립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죄를 우리가 뭐라면서 속죄는 속상 expiation 영어로는 expiation 속상 또 propitiation 유화 그리고 redemption 예, 구속 그리고 reconciliation 화목이라는 네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속상 예, 유화 구속, 화목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속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사실은 속죄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네 개를 인정하는 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C.H. 다드도 유화, propitiation 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제가 시간을 우리가 빠르게 봅시다. 보편 구원론적입니다. 칼 바르트도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보편 구원론적이다. 같은 책 18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하나님 믿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무엇과 같음을 참으로 우리에게 보인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그와의 연합으로 이끄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틀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그와의 연합으로 이끄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국 구원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 얘기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아주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척하고 인심을 쓰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잘못 보았다. 오해. 성경을 대단히 오해했다.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 걷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렇게 봐. 성경대로 봐. 그리고 현실도 그렇잖아. 현실이 그런데 그것을 혼자 보편권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시키지 말라. 또 성경의 권위라는 책 208페이지에도 후기 서신들에서 아마 디모데 전후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참으로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내면적 필요성에 의해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포함해야 하며 교회가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까? 천만의 말 택자들의 회가 교회지. 화목된 우주의 중심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 우주가 하나가 되고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헛된 사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열 번째, 재림과 심판에 관한 성경 구절을 부정합니다.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이라는 책 37페이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구절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죠. 구절은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그것이 문체에 있어서 바울의 것과 같지 않다고 논평했는데 완전히 파괴적인 비평가들만 주위에 있는 모양이죠. 우리 한국교회 와보면 안 그런 사람이 다수일 것 같은데 모르지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는지 대부분이 그것을 바울의 문체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 유대교적이든지 혹은 유대기독교적이든지 간에 실상 당시 어떤 묵시문학의 인용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그러니까 묵시문학 인용한 것이지 거기에 또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 내용에서나 그 일반적 어조에서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적이지 않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예수님 재림 때에 불로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이 그거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데 기독교적 종말론이지. 바로 성경적 종말론이지. 예수님의 종말론이지.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직접 가르치신 분이신데 그것을 부정하다니. 자, C.H. 다하드의 사상을 좀 정리해보고 오늘 라이놀드 니버까지 좀 보십시다. 시간이 될지 빠르게 좀 보십시다. 라이놀드 니버 한 사람 더 보십시다. 라이놀드 니버 1892년에 출생해서 1972년 이 사람도 꽤 오래 살았네요. 79세까지 살았습니까? 79세 꽤 그래도 살았네요. 라이놀드 니버는 아까 C.H. 다하드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정통주의 학자고 라이놀드 니버는 미국의 신정통주의의 한 대표적 인물로 사회윤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에 인용된 저서들은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 책 이름이 근사하네요. 비극을 넘어서 Beyond Tragedy, 또 Nature and Destiny of Man, 인간의 본질과 운명 뭐 그런 뜻이겠죠. Nature and Destiny of Man, The Self and Dramas of History, 역사의 자아와 Self, 자아와 The Dramas of History, 역사의 드라마. 책들 제목은 아주 근사하게 멋있게들 붙이네요.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이단적입니다. 자, 좀 빠르게 열거해 봅시다. 첫 번째, 교의 진리성을 부정합니다. 예,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라는 책 93페이지에 보니까 교의는 도그마, 교의는 도그마죠. 교의라는 것은 교리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교리에 대한 교회의 권위적인 진술을 교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리보다 더 권위가 사실 있죠. 교회가 어떤 삼위일체 교리 또 예수님의 속죄의 교리 이런 교리를 진술하면 그걸 우리가 도그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놀드 니버는 도그마 교의는 기껏해야 언약 공동체의 공동 견해를 나타낸다. 그 진리 아니라는 말이죠. 언약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견해지. 교회의 공동 견해랍니다. 아이고 이 사람 참 교의의 진리성, 하나님의 진리성을 부정하는 내용이죠. 기껏해야 언약 공동체 공동 견해라니.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고. 아, 라이놀드 니버 너도 틀렸구나. 너도. 두 번째, 기독교 진리 일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일반의 회의적이겠죠.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란 책 3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종교에서 참된 것은, 참된 건 진리가 아닙니까? 참된 것은 어느 정도 임시적이고 표면적인 거짓을 포함하는 상징들로서만 표현될 수 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참된 것은 어느 정도 임시적이고 표면적인 거짓을 포함하는 상징들로서만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거짓에 의해 진리를 가르친다. 참 놀라운 말이고 아주 잘못된 말이고 악한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된 것이. 거짓에 의해 진리를 가르친다.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에 의해서 뭘 가르쳐.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지. 또 같은 책 7페이지에 보면 기독교는 원시 종교적 예술적 신화들과 상징들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한 종교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그 말하려고 그랬구나. 예. 결국 기독교는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신화적 상징적인 표현이지 그것이 합리적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그 자체는 거짓말이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그의 책 2권 289페이지에 뭐 1, 2권으로 된 모양이죠. 책 289페이지에 또 그는 성경의 상징들은 아까 지금 신화니 상징이나 표현해서 상징들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분명하군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한한 지성들이, 여기에 성경의 상징은 우리가 상징적인 뭐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을 아까 말한 대로 종교적 원시 종교적 신화들과 상징들로 돼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 전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상징들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래. 왜냐하면 유한한 지성들이 역사를 초월하고 성취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여기에 역사를 초월하고 성취하는 것이 신을 가르키는, 하나님을 가르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칸트의 사상이죠. 예. 유한한 지성들이, 인간의 지성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를 초월하고 성취하는 것, 곧 신을 파악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칸트의 사상이라는 거죠. 칸트는 우리의 순수이성으로,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순수이성으로 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그 생각의 지식, 그의 지식론이라고 말해, 인식론 혹은 지식론이라는 것인데, 사람의 인식 혹은 지식은 외적인 들어오는 어떤 재료들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12개의 카테고리 속에 결합됨으로써 그래서 지식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험적 그런 그 지식 형성의 그런 틀이 인간 속에 있고 외적인 재료들이 자료들이 들어옴으로써 된다. 일종의 경험론적인 것이죠. 그것이 재료가 없으면은 지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외적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식이 객관적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칸트의 생각. 일종의 그것은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했다고 봐는 그런 철학자이지만은 결국 그 밑에는 경험론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 생각이 있는 거죠. 칸트주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유한한 지성이 신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그런 계시가 인간의 언어, 신화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뿐이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깊은 뜻을 살펴야 돼. 그 무슨 깊은 뜻이 뭐냐 잘 모르지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라놀 리버는 창조를 신화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진리 일반을 회의적이게 보면 창조도 신화다. 신화적 개념입니다. 비욘드 트레저리, 비극을 넘어서 책 7페이지에 보니까 창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신화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부정하는 거죠. 창조는 신화적 개념이다. 네 번째, 아담의 타락을 신화라고 봅니다. 타락도 신화다. 창세기 3장도 신화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역사로 보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학자들이 그걸 신화로 보면 그건 자유주의자가 틀림없어요. 정통 신학자라면 성경을 다 믿지. 1, 2, 3장을 역사로 믿어야지. 아담의 타락을 신화라고 합니다. 같은 책 11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타락의 이야기는 원시적 신화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타락의 이야기는 원시적 신화이다. 현대 신학은 현대 문화가 그런 신앙을 종교의 개화 반대론의 증거로 간주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즐거이 타락 이야기를 부정했다. 현대신학은 즐거이 부정했대요. 우리 보수신학자들은, 보수신앙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지만은, 그렇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현대신학이, 현대문화가 그런 신앙을 종교의 개화 반대론의 증거로 간주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즐거이 타락 이야기를 부정했다. 10페이지에 그렇게 말하고, 11페이지에는 타락의 개념은 동산, 과일, 그리고 뱀이라는 원시적 신화를 역사적으로 참된 사실로 간주하는 오류에 굴복한다. 그를 타락을 그대로 믿으면 그런 이런 신화를 역사의 사실로 간주하는 오류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타락은 역사적이지 않다. 계속 좀 읽어보면. 그것은 그 어떤 구체적 사람의 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러한 행위들의 전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역사적이지 않다. 타락을 신화라고 보고 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와, 성육신을 날려버리듯이 부정하네요. 같은 책 Beyond Tragedy 14페이지에 보면 영원이라는 것이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적으로 불합리하다. 그것도 칸트 철학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게 칸트의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이 어떻게 시간 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초월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공간 세계 속에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경험되고 인간의 말로 언어로 그것이 진술되고 또 인간의 명제로 표현되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 사상이랑 똑같은 것이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러나 성경은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을 요한 1서 1장 같은 데는 예,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져보고 듣고 예, 경험한 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걸 불합리하다고요? 그럼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자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성육신을 믿는 건데 성육신도 믿지 않으면서 신학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 목사 양성을 한다고 그래? 목사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다. 그런데 목사 양성까지 하는 교수님이 되셨어. 교수직 오늘로 전부 다 내려놓게.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교수들 다 교수직 내려놔라. 너희는 교수도 아니다. 교수는 믿는 자를 믿는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전달해서 믿음 약한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파송해야 그것이 바른 신학교 교수지. 같은 책 14페이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는 진리가 보통 판단되는 모든 규범들을 어긴다. 그렇게 성육신을 불합리하게 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탄생 진리를 신화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겠죠. 자유주의자들이 전혀 탄생, 전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예, 그건 신화다. 같은 책 17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전혀 탄생의 원시적 신화에 의해 전혀 탄생을 원시적 신화라고 해요. 신화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바로 역사 너머를 가르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것을 역사 너머를 가르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신정통주의의 묘미라고 신비로운 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없는 역사 너머를 가르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것을 하나의 순수한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그 신화를 오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신화 아닙니다. 역사지. 전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다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두 곳에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을 부정하면 성경 부정하는 거지. 성경 믿지 않는 불신자지. 예.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사두개파가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 자들이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파에게 책망하신 것과 똑같이. 또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라는 책 66페이지에는 전혀 탄생과 같은 기적들은 후대에 삽입된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라는 거죠. 후대에 삽입된 신화적인 각색된 내용이다. 다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도 신경의 한 구절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바로 알아둬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 교회는 자유주의에 다 삼켜 있고 보수주의 찾기가 어렵고 예,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예, 그런 대학교에 무슨 또 피터 바이엘하우스든가 그런 몇몇 사람들 말고는 예, 보수주의자들을 찾기가 어렵고 미국도 만 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교단들, 큰 교회들은 예, UCC, United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연합과 감리교회, 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America, 예, ELCA, 루터란 교회, 또 예, PC USA, 예, 미 합중국 장로교회, 또 Episcopal Church, 예, 미 감독교회 다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자유주의.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회도 절반 이상이 자유주의입니다. 보수주의도 좀 있지만 섞여 있지만은 자유주의입니다. 예, 특별히 예, 무슨 그들이 말하는 온건파라고 말하는 온건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이 보수가 아니라. 자, 일곱 번째 더 놀라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는 신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대속을 신학적 오류다. 참 대단한 이단 주장이죠. 트레지디,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란 책 17, 18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교리는 그 우리 전통교리, 정통교리, 성경적 교리죠. 대속의 교리죠.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곧 속죄의 진리죠. 고린도서 1장 속죄의 진리죠. 이 교리는 많은 신학적 오류들로 인도하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대리적 속죄의 이론들이 포함된다. 대속의 이론들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한대요. 아주 더 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한다는 말은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자기 책임을 해야지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주냐 이런 얘기인데 진리를 모독하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은 대속의 진리인데 대속의 진리를 두고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이론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건방지고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죠. 뭐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꽤 도덕적이구나 내가. 그래서 네가 알아서 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너는 지옥 간다 그러면 대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한 줄 알아야지.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뭐 대속 대리적 속죄 이론들 그따위 소리를 하다니. 여덟 번째, 영혼 불멸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영혼 불멸,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영혼 불멸이 없다면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는 간에 죽음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영혼 멸절입니까? 그게 이단이지, 이것이 이단이지. 또 겁은 좀 나는 모양이에요. 이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영혼 불멸하면 자기네들이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가는 겁은 좀 나니까. 영혼은 불멸하다. 예. 악인들의 영혼은 다 없어져 버린다고 말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가 암만 영혼 불멸을 부정해봐도 양심이 편안하진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심판, 악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혼 불멸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같은 책 비극을 넘어서 290페이지에 보면 영혼의 불멸이라는 개념이 몸의 부활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선입견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헬라 사상으로부터 온 유산에 불과하다. 몸의 부활도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영혼의 불멸이 더 믿을만한 것도 아니다. 더 믿을만하게 생각하는 선입견은 그건 헬라 사상에서 온 것뿐이다. 헬라 사상, 헬라의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이런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을 다 믿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영혼에 두었습니다. 너무 그들은 육체를 좀 낮추어 보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서 몸은 영혼의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불멸 개념을 부정하는 회의적인 그런 생각. 아홉 번째 더 악한 말을 보십시다. 이 라이놀 리버를 지금 읽고 있죠. 라이놀 리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 2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크게 속인 교리라고 말합니다. 아, 참. 나는 참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크게 속인 교리다. 그 인용해 보십시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참 악한 말이죠.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로구나. 자유주의가 나쁘다는 말을 어렴풋이는 들었을 때 제가 총신 72회에 졸업했는데 1973년에 내가 입학했어요. 신학부에. 그 총신 입학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노회에서 목사 그 후보생 추천서를 받으면서 왜 종신 가려고 그러냐. 글쎄요. 내가 합동 측 소속이니까 종신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보수신앙을 하려고 가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고신도 보수교단인데, 고신 내가 속해 있으면 고신 신대원 같겠지요. 그렇게 내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보수신앙을 하기 위해서 종신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막연하게 우리가 자유주의는 나쁘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의 사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잘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밥준스 대학교 가서 거기에 MDiv 과정에 예, Contemporary Theology 예, 현대 신학 그 과목을 하나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PhD 과정을 할 때 그걸 그래도 들으면서 아, 그 사람들은 MDiv 과정인데 이걸 직접 그 원서들을 원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비평을 하게 다 숙제를 많이 내줘서 그 겸에 많이 좀 읽어본 거죠. 제가 전에 말한 대로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책에 줄을 다 많이 그어놨어요. 그래서 책 다 자세히 안 읽어도 줄 그은 것만 전후로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문제는 다 충분히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잘 해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뭐 영어가 자기네 언어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책 28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상징은 문자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내버려질 수도 없다. 뭐 후반부는 혼란시키는 말이에요. 뭐 꽤 믿는 것처럼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내버릴 수 꽤 중요한 것처럼 뭐가 중요한데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한 거고 예 재림을 상징이라고 보고 문자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부정하는 거니까 결국 아까 재림은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가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고 문자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이죠. 열 번째,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몸의 부활의 개념은 물론 문자적으로 참될 수 없다. 같은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이군요. 290페이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의 개념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정하고 그리고 열한 번째, 마지막 심판을 상징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책 2권 290페이지에 보니까 신약의 상징론에서 에스카타 혹은 마지막 일들, 에스카타라는 말이 마지막 일들이라는 말이죠. 세계의 근본적 상징들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그리고 부활이다. 다 상징이다. 재림도 마지막 심판도 부활도 상징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죠. 또 294페이지에 보면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감상적 도덕의식이 우리가 꽤 도덕적이라 하는 것이 아마 심판 개념의 중요성을 일소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그래도 착한 도덕성을 강조하니까 이런 말이겠죠. 비록 문자주의적 정통주의가 그 일소를 정당하게 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천국의 가구나 지옥의 온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주 비아냥거리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면 라이놀드 니버의 사상을 이만큼 우리가 한 시간 걸렸네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목만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C.H. 다드는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첫째, 둘째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셋째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넷째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속성을 부정하고 다섯 번째 아담은 신화적 인물이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모호한 개념 가지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높으심이라고 정신없게 혼란스럽게 말하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을 부정하고 유아 개념을 부정하고 아홉 번째 보편 구원론적이고 열 번째 재림과 심판에 관한 성경 구절을 부정한다. 그런 걸 살펴봤고 그래서 이단이다. 세시다 하드는 이단이다. 라이놀드 니버도 그렇다. 첫 번째 교의의 진리성을 부정하고 두 번째 기독교 진리 일반에 대해 회의적이고 세 번째 창조를 신화적 개념이다. 네 번째 아담의 타락을 신화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불합리하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탄생 진리를 신화라고 보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신학적 오류다 그렇게 보고, 네가 오류지 대속을 믿는 것이 정통이고 성경적이고, 여덟 번째, 영혼 불멸에 대해 회의적이고,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크게 속인 교리라고 하고, 열 번째,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열한 번째, 마지막 심판을 상징이라고 본다 등의 이 이단적 예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깨닫습니까? 아, 이게 이단이로 칼 바르트도, 시에치 다드도, 라이놀 리버도 이것이 이단이구나.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이로구나. 그럼 정통이 아니고, 신정통은 정통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단이로, 자유주의구나. 이렇게. 그렇게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예들을 살피면서 지난 시간에 칼 바르트의 사상을, 이번에는 C.H. 다드와 또 라이놀 리버의 사상을 그의 책들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단성을 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같이 나눈 주의 종들이 다 깨닫고, 아, 이게 자유주의가 심각한 이단이로, 무서운 이단이로구나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배격하고, 이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예, 독일이 다 물들고, 미국이 예, 대다수 대교단이 물들고, 소수파 교단이 보수주의를 지켜나가고 있고, 한국은 절반 이상이 지금 물들어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